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와 국경안보 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날선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관련해 자신은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가 넘는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있다 형편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2천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엄청난 액수이며 미국은 이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져가면 우방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는 김정은부터 푸틴까지 그가 아끼는 사람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푸틴 등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등은 바이든 대통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3차 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 직후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반러시아 정책에 대응해 비우호국과의 외교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27일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이 이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관계 수준을 낮추는 해결책이 가능한가라고 자문하며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먼저 한 적은 없으며 대사관과 대사의 역할이 무시돼서는 안 되고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상대의 행동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2022년 3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담당 부서 2인자가 27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날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항해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우려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캠벨 부장관이 마부 부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27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 운반에 관여한 아랍에미레이트 기업 3곳과 이들 소유 선박 11척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의 거래와 운송을 도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보고서는 지금 세계 인구 중 약 18억 명이 소리 없는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을 멀리해서인데요. 3명 중 1명이 운동을 등하시해서 암발병이나 심장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운동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지원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WHO 사무총장이 강조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신체활동은요. 성인의 경우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루라면 22분 정도씩 중간 강도의 운동이나 일주일에 75분간의 숨찰 정도 운동이고요. 이보다도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치매, 유방암과 결장암을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지도상에서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득이 높은 나라, 남아시아 지역 인구의 신체 활동 부족이 제일 눈에 띕니다. 특히 인도는 성인 인구의 절반이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WHO는 사람들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비용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와 여가활동 늘리고 걷기, 자전거 타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활성화하는 정책의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ncluding launching new programs to help Vietnam modernize its higher education system.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겪고 있는 베트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아침 9시 7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29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북상 중인 장마전선의 영향인데요. 밤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30일 일요일은 북한 전역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북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9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지도 19도고요. 함흥이 18도, 청진 17도, 해산 14도, 중강 16도, 원산의 아침 최저가 20도로 가장 높습니다. 낮에는 평양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중강 그리고 해산의 낮 최고 31도, 원산은 30도, 함흥이 33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낮 최고 25도, 신의주 29도입니다. 동해상 막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를 구성할 후보들을 정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중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부터 가볼까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보궐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이날 오후 6시에 끝나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자정까지 연장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인 이유가 있죠.
네, 지난 5월 19일에 당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외무장관 그리고 여타 관리들과 함께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대선을 치르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수가 6,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네.
자, 이란의 대통령 선거 투표지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몇 명입니까?
네, 모두 4명입니다. 대선 후보를 정하는 이란 헌법 수호위원회가 승인했던 후보가 당초에 6명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2명이 사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파 후보 3명, 또 개혁파 후보 1명으로 모두 4명이 이번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자, 최종 후보가 된 이 4사람 누군가요?
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사이드 잘릴리 전 외무차관,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무스타파 프로모 하마디, 그리고 심장외과 출신으로 심장외과 의사 출신으로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마수두 페제시키안 등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세 사람이 보수파고요. 페제시키안 후보가 유일한 개혁파입니다.
네, 자, 이번 이란의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이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네, 네.
이란에서는 지난 몇 년 새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또 이란 핵합의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뒤부터 서방 측이 부활시킨 경제 제재 탓에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보수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선거가 국내 시위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에 직면했어도 이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를 이란 지도부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란이 신정국가지만 대통령이나 의회 의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같은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는 점을 사람들한테 상기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라고 촉구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최근 연설에서 이슬람 혁명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개혁파 후보를 찍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요. 하메네이가 또 이 연설에서 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메네이가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다는데 자, 최근 이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좀 낮았죠?
맞습니다. 2021년에 치러진 이 대선 투표율이 48%였고요.
네.
석 달 전에 치러진 의회 선거 투표율이 41%로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는 현 이 국가체제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네, 대개 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뉴욕타임스가 이란 관립 이만 사딕 대학이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네.
예, 페제시키안 후보가 약 24.4%로 선두를 달렸고요.
네, 네.
갈리바프 후보와 잘릴릴 후보가 각각 23.4%,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거의 5분의 1이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이번에 누가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예. 자, 개혁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페제시키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개혁파 대통령이 나와도 일단 이란의 핵심 권력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페제시키안 후보가 그간 서방과의 화해나 경제개혁 그리고 사회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등을 옹호해왔는데요. 그렇지만은 현재 이 신정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궐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과반을 얻어야지 당선됩니다. 만일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득표율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7월 5일에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네.
한편 이번 28일 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가 29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을 이번에는 유럽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EU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후보들을 모두 정했군요.
네, EU 정상들이 27일 차기 집행위원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차기 집행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현 위원장, 외교안보 고위대표로는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그리고 정상회의 상임위장으로 안토니오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네, 후보라고 했으니까 임명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의 상임위장을 빼고 이 집행위원장과 이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본회의 인준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명이 확정됩니다.
네. 자, EU 지도부 상에서 집행위원장, 외교안보 고위대표, 그리고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뭐 핵심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집행위원장은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수장입니다.
네.
또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에서 합의를 찾아내는 책임을 맡습니다.
네.
EU 정상회의가 이 상임위장과 회원국 정부 수반들 또 집행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 EU 정상회의도 참석하는 이 외교안보 고위대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근데 뭐 말 그대로 EU의 이 최고위 외교관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이끕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승계할 이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이 지금까지 에스토니아 쪽에 부여된 EU직위 가운데서 최고위 직이라고 합니다.
네네. 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러니까 유럽의회 승인을 받으면 연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 연임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르반 총리는 이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 대한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르반 그 헝가리 총리 말고도 앞서 EU 정상 가운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인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네.
멜로니 총리가 앞서서 이 후보 선정 논의 과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는 멜로니 총리가 이날 표결에서는 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권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27일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EU 우크라이나 안보협정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네.
EU는 이번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예상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군사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파괴된 우크라이나 개발 기반시설 재건과 지뢰 제거, 안보와 법 집행 개혁, 또 에너지 안보와 핵 안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방위 협정 체결 외에도 이번 주에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네, 25일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외에도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도 개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군요.
네, 타이완 정부가 27일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에 가지 말라면서 이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올렸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죠. 이 대륙위원회의 량원재 대변인은 이런 조처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홍콩과 마카오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의 여행 경보 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안전과 보안 위험에 관해서 총 네 단계의 여행 권고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단계죠. 이 빨간색 경보가 주민들에게 해당 목적지로 여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단계인 주황색은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노란색은 여행 재고를, 또 네 번째 단계의 회색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타이완 당국이 내린 경보는 주황색 경보입니까?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이 가지 말라는 건데요. 이번 조처가 중국이 지난주에 이른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말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들이라는 게 타이완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이 공동으로 타이완에 관한 새로운 법 지침을 내놨는데요.
네.
지침은 이들 기구가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범죄를 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주의자들을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주권과 통합, 영토 보존을 결연히 수호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엄중처벌에 사형도 포함됩니까?
네, 새 지침을 보면요, 국가와 국민에게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친 독립운동 주모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분리주의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이 사실상 타이완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국경 밖에서 이런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감지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지역으로 봅니다.
네.
특히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5월에 타이완에 라이칭더 총통이 새로 취임한 뒤에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과 중국, 이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 타이완 대륙위원회의 량원지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쪽 새 지침이 중국을 찾는 타이완인들한테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타이완 조처는 중국 여행 전면 금지가 아니며 대응 조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타이완 주민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타이완 주민들은 독립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타이완 주민 대부분은 급속한 통일이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 걸로 나옵니다.
네.
대다수의 타이완 주민은 지금 상태대로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애틀랜타의 CNN 방송사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경제와 낙태, 불법 이민, 세계의 분쟁과 전쟁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뎅기열 발병률이 예상보다 높다면서 건강주의보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뉴스부터 봐야죠.
네.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토론 진행자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바로 경제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추락하는 경제를 물려받았다고도 말했고요. 또 당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임 시절 경제가 잘 관리됐다고 자찬하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경제 문제 어떻게 맞대응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형편없이 대응했다고도 주장했고요. 자신은 코로나 사태에도 잘 대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의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죠. 낙태 권리 문제도 토론 초반에 거론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낙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보류해왔던 임신 중절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면서 낙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낙태 결정권은 여성의 건강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 맡겨야 한다고 말했고요. 다만 임신 후반기 낙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외교 문제에서는 이번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네, 일단 두 후보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종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족한 리더십이 전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면서 내년에 취임하자마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를 내버려 두고 우크라이나엔 2천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600억 달러를 갖고 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소련 시대의 영토를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야심을 허용하면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나토 동맹들은 미국만큼 우크라이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 두 후보의 토론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둘러싸고도 충돌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부가 이스라엘의 일부 전쟁 물자를 제한적으로 보류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자신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이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하마스 탓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됐다면서 현 정부의 중동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는 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공격을 미리 막았어야 했다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 쪽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한테는 국경 문제도 상당히 큰 관심이었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재소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에게 개방했고 불법 이민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장된 발언이라고 한 부분은 언론들이 그동안 지목을 했던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그 국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취한 행정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그 정책으로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불법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정책은 아이들을 엄마한테서 분리하고 철창에 가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 이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 지점이기도 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폭동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경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됐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성인 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둑 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당신은 투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을 때 미국 전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군데 법원에서도 선거 사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죄를 인정받은 중범죄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선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미국 시각으로 27일 밤에 열린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장 입장할 때도 뭐 악수도 없고 인사도 없고 그냥 각자 연단으로 가던데요.
네, 4년 전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악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불참을 했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먼저 얘기를 질문 받고 얘기를 했는데 컨디션이 일단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거나 여러 번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감기와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두 후보자가 워낙 나이가 있었다 보니까 건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걱정이 좀 집중이 됐더군요.
네, 올해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3살 적지만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장 끝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취약점인 나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전과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침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여유가 있었고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신감에 넘쳤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중간중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노려보거나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말을 더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TV 토론에서 한국 관련된 소재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수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고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약속을 지키고 모두가 신뢰하는 국가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브레터를 보낸 김정은이나 푸틴은 우리를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엔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이 우리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토론회를 본 유권자들의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선 토론 시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더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CNN 방송사가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대선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비율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시청한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화당 반응 볼까요? 먼저 민주당 어떻습니까?
네, 선거본부에서 일한 한 민주당원은 한마디로 우린 망했다고 표현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때 보여준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늘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청자에게 역대 최고의 토론 성과와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자, 댕기열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건강주의보가 나왔군요.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5일 미국 내 댕기열 바이러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건강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댕기열 2,200여 건이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발병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댕기열은 일반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도 발병률이 높은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발병했습니다.
네.
미국에선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사모아, 또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미국령은 아니지만 마셜 군도와 팔라우 공화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푸에르토리코에는 이미 지난 3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발생 건수 2,240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500건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740건은 그곳을 여행한 미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발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CDC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예년보다 감염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주 지역에서만 발병이 970만 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460만 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예, 이 댕기열하면 모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질병인가요? 또 걸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데요.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입니다.
네.
모기한테 물려서 전파되는 거죠.
네네.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CDC는 4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고열과 메스꺼움, 구토, 발진, 근육통인데요. 때때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댕기열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방법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승인된 제품이 없고요.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회복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CDC는 댕기열이 발생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변의 모기를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세계적으로 이 댕기열 발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네, CDC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기온이 높을수록 댕기열을 퍼뜨리는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WHO는 2000년에는 전 세계에서 댕기열 환자가 50만 명 발병했는데 2019년에는 최소 52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주 정부에서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은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는 주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직의 성격과 선출 자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Arizona and Taiwan share a robust partnership rooted in advanced technology and common ideals. This bond has been forged.
2023년 9월 타이완을 방문한 KT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당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나 연설했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예로 들며 타이완과 애리조나주 사이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전리 주지사 협회는 주지사가 주의 관리자이자 지도자며 수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 설명에 따르면 주지사는 관리자로서 주 법률을 집행하고 주 행정부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을 집니다. 또 지도자로서 주지사는 행정명령이나 실행예산 그리고 입법 제안과 거부권 등 다양한 수단을 써서 신규 및 개정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이행합니다. 또 주지사는 주의 수장으로 주를 대표해 연방정부에 대한 정부 간 연락자 역할을 한다고 전미 주지사협회는 설명합니다.
Texas Governor Greg Abbott deployed more than 500 National Guard troops along with state police and border patrol agents along the banks of the
미국에서 주지사가 되려면 일정한 나이가 돼야 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육 책자에 따르면 많은 주가 주지사 선출 시 최소한 만 30세가 돼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단순하게 투표할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이면 되고 애리조나와 몬태나, 네바다 주에서는 25세입니다. 또 주지사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주와 미시시피 주에서는 최소 20년 동안 미국 시민이었어야 주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지사 임기는 뉴햄프셔주와 버먼트주를 제외하고 4년입니다. 두 지역에서 주지사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정식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석이 된 주지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지사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는 주들도 있습니다. 현재 37개 주가 주지사 연임 횟수를 제한합니다. 주지사 연임 제한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직의 성격과 선출 자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년 만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니엘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도 겪고 있는 베트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베트남 정치체제.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제 하에서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한 세력이며 국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국가주석은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법률 집행기관이자 국가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이 네 개의 축이 베트남의 정치를 구성하는 주요 기둥들인데요. 공산당 지도자인 서기장, 국회 지도자인 국회의장, 국가수반인 국가주석, 행정부수반인 총리가 이 네 기둥의 지도자들입니다.
경랑의 정국.
베트남의 권력 서열은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순입니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웅우옌 뿌종입니다. 국가주석은 지난 5월에 취임한 공안부 장관 출신 또럼입니다. 베트남은 불과 1년여 사이에 두 명의 국가주석이 불명예 퇴진하는 전례 없는 전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테면 나라의 얼굴인 대통령이 1년 새 두 번이나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첫 신호탄은 지난해 1월이었는데요.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아직 임기가 3년 정도 남아있던 웅우옌 스완푹 국가주석이 사임했다고 돌연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지난해 3월 보반 트웡 주석이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올 3월에 트웡 주석도 1년 만에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두 번 다 당규 위반에 따라서 이들의 사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반트엉 주석이 돌연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엉 딘 후에 국회의장의 사임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후에 의장이 당규를 어겼으며 이는 국가와 당, 그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트남 국내외에서는 이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과 관련해서 비리에 연루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제1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베트남 4인 지도부에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도자는 웅우옌 뿌종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파민찐 총리 이 두 사람뿐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베트남에서는 지금 수년째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부정부패 청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푸종 서기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반부패 캠페인은 이른바 불타는 용광로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푸종 서기장은 베트남의 만연한 부정부패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부정부패 관련 법률과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캠페인 초기에 고위급 당원들도 직위에 관계없이 줄줄이 옷을 벗고 처벌받으면서 이를 지지하는 민심도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거센 사정 바람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던 부패 행태가 아무리 많은 당원을 제명하고 처벌한다 해도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건데요. 훨훨 불타오른 용광로가 자칫 베트남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여파 우려도.
베트남은 1986년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여기에는 집단 지도 체제를 표방한 정치적 안정화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중간소득 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로 비약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1986년에 $600도 못됐었는데요. 2015년에는 약 $3,700로 6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빈곤율은 2010년에 14%에서 2022년에 4.2%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 수요와 탄탄한 신뢰에 힘입어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5%에서 올해는 5.5%로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정치 상황이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저렴한 인건비, 생산성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안정성이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새 국가 최고 권력이 줄줄이 퇴진하는 최근의 상황은 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에 전 의장은 경제학자이자 재무장관 출신으로 베트남의 경제통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베트남 지도부에 경제 전문가가 부족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나무 외교.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베트남은 이른바 대나무 외교라고 불리는 외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외교라는 개념은 2016년 푸종 서기장이 재집권하면서 등장했는데요. 어느 특정 강대국이나 힘에 치우치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게 이 대나무 외교의 핵심입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3개월 남짓 간격을 두고 각각 초청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And together, we're lifting up our people to make this all possible, including launching new programs to help Vietnam.
그러면서 미국과는 지난해 9월에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외교 관계를 두 단계나 격상시켜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시 주석이 방문한 12월에는 중국과 공동의 미래를 향한 협력 관계를 약속하는 시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대나무 외교는 강대국의 영향력과 투자 경쟁에 맞서서 베트남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극명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중립 행보는 어느 시점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떠한 해법을 찾아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입니다.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44년생으로 올해 80살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공식 전기에는 그의 가족 배경을 보통 농민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7년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 이듬해 베트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이론 및 정치기관인 공산당 리뷰와 공산주의 잡지 편집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81년 소련에서 유학하고 1983년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이후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저명한 사회주의 정치 이론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어 2006년 베트남 권력 서열 4위 자리인 국회의장으로 선출됐고요. 2011년에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이 됐습니다. 이후 2016년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하면서 지금 14년째 베트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로써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건국 이래 역대 최장수 서기장이 됐습니다. 푸종 서기장은 청렴하고 서민적인 모습과 언행으로 당과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80세의 고령인 푸종 서기장이 다시 한번 집권을 노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계 구도를 놓고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푸종 서기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베트남의 전국 혼란상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판을 친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없을 때 아랫사람이 살판난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at the office yesterday?
No, what happened?
The boss was out for a meeting all day. And you know what they s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Oh no, what did everyone do?
People were watching TV, talking on the phone, eating all day, and a few people even took off early.
Did anyone get in trouble?
Not really. Only a few people realized they might have pushed it a bit too far.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gets caught.
상사가 회의로 자리를 하루 종일 비웠더니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습니다.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논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판을 치고 논다. 이런 표현입니다.
When the teacher is not in the class, students are not studying. When the boss is not in the office, employees are not working.
선생님이 교실에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직장에 상사가 없으면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고양이와 쥐로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at the office yesterday?
No, what happened?
The boss was out for a meeting all day, and you know what they s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What did everyone do?
People were watching TV, talking on the phone, eating all day, and a few people even took off early.
Did anyone get in trouble?
Not really. Only a few people realized they might have pushed it a bit too far.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gets caugh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at the office yesterday?
어제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The boss was out for a meeting all day, and you know what they s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The boss was out for a meeting all day.
상사가 회의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는데
You know what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판을 친다.
What did everyone do?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People were watching TV, talking on the phone, eating all day, and a few people even took off early.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고 전화 통화하고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퇴근했어요.
Did anyone get in trouble?
곤란해진 사람이 있었나요?
Not really.
그렇지 않아요.
Only a few people realized they might have pushed it a bit too far.
몇몇 사람들만 너무 지나쳤다고 느낀 것 같아요.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gets caught. It's all fun and games until
전부 재미와 놀이다. 뭐뭐하기 전까지는
someone gets caught.
누군가 잡히기 전까지는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loses an eye.
누군가 눈을 잃기 전까지는 모두 재미와 놀이다.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gets hurt.
누군가 다치기 전까지는 모두 재미와 놀이다.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판을 친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at the office yesterday?
No, what happened?
The boss was out for a meeting all day. And you know what they say,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What did everyone do?
People were watching TV, talking on the phone, eating all day, and a few people even took off early.
Did anyone get in trouble?
Not really. Only a few people realized they might have pushed it a bit too far. It's all fun and games until someone gets caugh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판을 친다. 윗사람이 없을 때 아랫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경우를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